제1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어떤 민속놀이에 대한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방치기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사방치기 놀이를 하는 광경을 보기가 힘들더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방치기 놀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치기는 넓고 평평한 마당에 놀이판을 그려놓고 그 위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 겨루는 놀이입니다. 먼저 마당에 이 그림과 같은 놀이판을 적당한 크기로 그린 후 각자 놀이에 사용할 돌을 마련합니다. 이때 돌은 편편하고 발로 차기에도 적당한 네모꼴로 준비하는 것이 놀이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그럼 놀이의 규칙을 알아볼까요? 먼저 1번 칸에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에는 돌이 금에 닿거나 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2번부터 8번 칸까지 외발이나 두 발로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는데 돌이 있는 칸은 절대로 밟을 수 없으며 발이 금에 닿아도 안 됩니다. 또한 돌이 옆칸에 있거나 3번, 6번 칸을 밟을 때에는 외발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7, 8번 칸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때에는 그 자리에서 두 발로 돌아뛰어 7번 칸에 있던 발이 8번 칸에 있게 하고 8번 칸에 있던 발이 7번 칸에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번호 순서대로 건너뛰어와 2번 칸에서 외발로 선 채 1번 칸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8번까지 똑같은 규칙에 따라 돌을 던지고 외발이나 두 발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는 돌을 집어들고 나옵니다. 돌이 3번이나 6번 칸에 있을 때는 두 발로 껑충 뛰어서 그 다음 칸으로 건너뜁니다. 8번까지 모두 끝나면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돌을 머리 위로 던져서 하늘 칸에 들어가게 한 후 7번과 8번 칸으로 가 뒤로 돌아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돌을 집어들고 돌아오면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방치기 놀이에 대해 이제 알겠습니까? 어디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돌을 6번에 던져놓고 시작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갔다가 돌아오면 될까요? 영만이가 말해볼까요?
2번 이번에는 어느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에는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동양사상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양사상에서 흔히 언급하는 기나 음양사상 아니면 불교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 등은 그 개념이 속해 있는 동양사상의 이론체계 속에서 그 의미가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의 개념들도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등의 이론 체계 속에서 의미가 정해지죠.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체계, 즉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 개념만을 따로 빼내어서 비교하고 전체를 해석하려 한다면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동양 사상은 직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이란 부분적이고 개별적이기보다는 전체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단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양사상은 탁월한 직관 능력을 지닌 소수의 성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양사상은 자연과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찾기보다는 인간이 다해야 할 도리를 찾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한다는 측면은 부수적이었으며 그 접근 방식도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확실한 전달 수단을 가지고 자연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 서양의 근대 과학과는 크게 상반됩니다. 이처럼 동양 사상과 현대 물리학은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며 단순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뉴턴과 데카르트의 결정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서양 과학의 내포적인 발전 과정의 결과이지 서양 과학 바깥의 어떤 방법론으로부터 끌어들인 결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서양 과학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자체적인 발전 경로를 따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번. 이번에는 어느 좌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이제 그럼 조선시대 붕당 정치는 왜 생기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조선시대의 벼슬자리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문무관을 통틀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천여 개에 지나지 않았죠. 고작 천여 개의 벼슬 자리를 놓고 수많은 지망자들이 자리를 다툰 것입니다. 또 일단 벼슬길에 올랐다 하더라도 당상관 이상의 높은 지위를 얻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략과 중상을 하게 되고 끝내는 상대를 죽여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일단 경쟁이 끝나서 어느 한편이 집권을 하고 다른 한편이 패배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쟁 후의 상황을 집권층의 경우와 집권층에서 밀려난 세력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세력은 의기양양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지위를 다져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데요. 집권층은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한품 서용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그것은 신분이나 출신에 따라 일정한 품계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인이나 서열들은 출세할 수 있는 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중인 이하의 평민과 노복, 백정 등의 신분계층은 원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적 차별도 심해서 서북지방, 호남지방, 강원도지방 출신의 등용은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에 양반계층 중에서 다른 당파를 제외시키고 나면 몇몇 문벌가만이 대대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4번과 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재 병역을 거부한 1,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있으며 매년 600여 명의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 때문에 대체 복무가 입법화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해 볼 때 대체 복무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조차 정부의 대체 복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분이 옳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당장 대체 복무를 허용했을 경우 병역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 군인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과 더불어 특정 종교를 악용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체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력을 충당하는 문제는 실제 양심적 거부자가 우려할 만큼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병역 거부자가 연간 600여 명 정도 되고 잠재된 병역 거부자가 그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가정해도 병력을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사기 저하 문제는 대체 복무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군 복무 기간보다 늘림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를 악용하는 문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에서 그 모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